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죄송합니다. 3장 5절이네요. 3장 5절 한절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이 메어 있는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며 또 어딘가에 묶여 있는 분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른 주일학교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것은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은 악한 것이다 해온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자조 섞인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인생 참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뭐 뜻대로 안 된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실망 어린 그런 어떤 표현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이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에 빌어보기도 하고 정한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올림픽 기간인데 일본이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개막 전에 뉴질랜드라는 나라하고 그 축구 1차전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1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피파 랭킹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앞서는데 졌으니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꼭 그것을 안 좋다고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피파 랭킹이 한창 처진다고 좀 깔보고 자만했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남은 예선 경기를 그러한 바른 자세로 해낼 수 있다면 1차전에서 진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제 친척 그 조카가 도배를 배웠는데, 그 도배에도 자격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도배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막상 시험 보는 날, 도배지에 풀을 너무 많이 먹여서, 도배지가 이제 두꺼운데 풀을 많이 먹여서 도배지가 이렇게 붙이다가 찢어져 버렸대요. 너무나 황당했답니다. 연습할 때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도배 좀, 나는 도배 좀 해. 그 마음이 도배지만 찢어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첫 번 시험에 떨어진 것이 굉장히 자기 마음을 낮추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실패가 정말 필요합니다. 실패는 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뜻하는 대로 되고,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어야 됩니다. 처절한 아픔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오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대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몰랐던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흔히 말하는 개 같은 그 인간들이고 돼지 같은 인간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어?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의가 마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했던 이방인들은 내세울 만한 자기 자신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가 문제네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나병 환자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어디죠? 시리아입니까? 시리아의 나만에게 엘리사가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붕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없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이 큰 대언자라고 믿고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기만 했습니다. 딱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큼 내놓을 만한 자기 자신의 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러분, 가두어 두었다, 갇혀 있었다. 물론 이거는 몸을 가두어 뒀다거나 몸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마음의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갇혀 있다는 건 결코 그 긍정적인 내용이나 복스러운 내용이 아니죠. 갇혀 있다는 건 괴로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막막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갇힌 적도 없고 가두어지지도 않았어. 나는 뭐 사는 게 편안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갇힌 사람, 가두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죄 때문에 괴롭고 갈등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고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위치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하고도 태어난 사람, 나보다 더한 놈도 많아. 그죠? 뇌물로 받고 교도소에 간 어떤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해먹은 놈도 많다. 나는 표적수사로 걸린 거다. 희생양이다. 이 사람 변화됩니까? 그 사람은 몸은 갇혔는데 마음은 갇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몸은 교도소에 재판받아서 정죄받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는데 마음은 갇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몸은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이 율법에 갇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집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이 죄 때문에 괴롭고 인생이 허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갇혀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는 이야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죠. 성경적인 하루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깊어져서 더 이상 빛이 없을 때 그 깊음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먼저 찾아옵니까? 율법이 먼저 찾아와서 그 사람을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죄 아래, 정죄 아래 가둡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율법 아래 있어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내가 앞으로 선하게 살면 되겠지 뭐. 내가 앞으로 맘먹고 반성하고 내가 잘해야지. 이 사람은 아직 갇힌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범죄했어.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안 돼.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가 끝났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의 빛이 전달되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이 훈육선생이다. 어떤 훈육선생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씻으러 가죠? 더러운 줄 알아야 씻으러 갑니다. 근데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면 씻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거울 한번 보라고 그러잖아요. 너 가서 거울 한번 봐봐. 거울을 딱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검정이 묻어있는데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구나. 얼른 가서 씻게 되죠. 씻어라 씻어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더러운 걸 모르면. 더럽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씻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인인 것을 알려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분들이면 이런 과정을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왜 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리들을 배우고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혀 보면,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 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만사 형통하고, 신앙도 잘 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또 영적 갈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원하는 만큼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내 영적 실제가 너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별로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더 열심히 읽고, 이 경배 모임에 안 빠지고 좀더 참석하고, 또 교회에 사는 일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 보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경건 서적들을 읽어보고, 아, 내가 좀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살아보면, 읽을 때는 막될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너무나 거기에 동떨어진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자꾸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이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짧은 구절 안에 로마서 7장만큼 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로마서 7장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좌절, 낙담, 그건 다시 일어납니다. 7.8기야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신앙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또 해보는데 또 넘어져요. 그 고군분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따라가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좌절과 낙담이 있었을까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구절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 7장의 과정이. 그래서 늘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또 부족하다는 그 자책감,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될 텐데, 또 이런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나는 한번 변화돼서 영적인 사람이 돼볼까. 이제 이런 막연한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7장 막바지에 가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늘 안 곤고하신 분은 이 말씀을 좀 뒤로 밀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곤고해, 난 신앙에 힘이 없어, 자꾸 뒤로 빼려고 해, 나는. 오전에 이몬수 병재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관여되면은 막 뭐가 안될것 같고, 그죠? 망가져 버릴 것 같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매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 7장의 마음이 막바지에 딱 가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계속 내가 하다가 누가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누가로 넘어가는 그 마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가져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누가로 안 넘어가집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마음이 머물러서 자기를 주목해요. 내가 좀더 변해야 될 텐데, 내가 좀더 바뀌어야 될 텐데, 내가 좀더 신령해져야 될 텐데, 그럼 나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늘 약간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7장의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이 딱그 이제 한계 상황이 딱 오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동일한 것은 뭐냐? 마음이 갇힌다는 거예요. 갇힌다. 매인다. 예. 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까? 5절 읽었죠? 5절을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습니까? 네,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답을 아시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 다음에 5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자, 이것은 답이 뭡니까? 자, 구원받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거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으신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거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자, 이것도 두 번째가 답이겠죠.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떠올리면 연상하기가 쉬우시냐면 아날로그를 기억하시면 이게 좀 맞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백이 되는 게 아날로그죠? 맞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은 아날로그 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디지털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지털은 제로에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점점 선하게 돼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제로 상태였는데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순식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의는 인간에게서 나온 의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건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도 이런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신령해져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겠구나. 그건 어느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고 어느 면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 5절을 보시면 3절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5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아니, 3절에서는 죽었다고 해놓고 5절에서는 또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 죽었다는 전제 하에 죽이는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절 죽었다가 없는데 내가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100%.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이게 되는 게,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외형적인 건 될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언제 됩니까? 죽었다는 3절이 와야 그 3절을 따라서 죽이라는 5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 성경은 다른 곳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과거형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현재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의란 말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공식을 대입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안 받고 은혜로 받아놓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살았던 것처럼 마음이 다시 법 아래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원하기는 원해요. 더 영적이기를 원하고, 이제 육신적인 것 삶을 안 살기를 원하고, 예? 더 원해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조금 안 되는 거 말고, 조금 안 된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과일로 치면은. 정말 저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예배당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집에만 가면 저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생각해 볼 부분은 안 됐을 때 이거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 나 영적이지 않고 내가 육신적이고 신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아, 저 신앙 좋은 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말고, 안 되는 걸 일단 인정하십시오. 예, 네, 받아들이십시오. 아, 안 되는 게 맞구나. 받아들이세요. 자, 신앙은 구원도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되는 것처럼, 신앙도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점점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백이 오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식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율법적인 아날로그식 신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항상 부족해. 백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항상 부족한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100이 먼저 와서 그 100이 10으로 나타나고 20으로 나타나고 30으로 나타나면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채워진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럽고 부족하고 또 나를 채찍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마치 뭐와 같냐? 돼지가 노력해서 소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돼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만화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 전도지에 사자가 되고 싶었던 염소, 그런 만화 전도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염소가 한 말이 있었는데, 이 염소는 항상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겁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염소가 나는 왜 이 염소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늘 불안에 떨면서 풀을 먹어야 되나, 나도 사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사자를 멀리서 관찰해 보니까 걷는 게 자기랑 달라. 자기는 이렇게 걷는데 사자는 위엄 있게 탁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 걷는 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염소가 막 연습을 하는데 처음이 잘 안 되지만 막 노력을 하니까 제법 폼이 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를 딱 관찰해 보니까 우는 소리가 어흥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소리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을 했더니 소리도 조금 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변화, 스스로 봐도 좀 변화된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자들 무리가 저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그 사자들, 이 사자들 말고 이리가 있는데 딱 갔는데 자기가 딱 사자처럼 흉내를 내니까 이리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는 거야. 옛날 같으면 잡으러 올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리가 배불리 지금 다른 걸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염소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염소가 이리 앞에 딱 섰더니 확신을 얻었어. 아, 이제 내가 사자가 됐구나. 그래서 사자 무리에게 겁없이 갔습니다. 사자 무리한테 딱 가가지고 사자처럼 막 흉내를 낸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뼈만 남았더라. 뭐 그런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거는 돼지가 노력해서 소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고 성경에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 아, 이제 내가 좀 신앙을 해봐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될 텐데 하고,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이표를 이미 치셨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계셔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봐.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이네. 그럼 자기를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눈에 보입니까? 막 느껴집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성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점점 변해서 나아지는 그런 성장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하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와서 다시 율법 아래 이들을 묶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의식법들도 다 지켜야 돼. 이제 그렇게 속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의식과 연관된 규례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그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누룩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 아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씨였고, 믿음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런 신앙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바뀔까? 나는 언제나 좀 신령한 사람이 될까? 하고 늘 자신에 대한 자책감, 부족함, 예? 구원받았으니까 뭐 정죄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모를 정죄감 속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은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면 주님이 바라봐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려도요, 아직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으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좀 변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 공고함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나는 정말 안 될 인간이구나. 정말 안 되면은 거기서 마음이 튀어나와야죠. 거기서 눈을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둘 게 없으면 눈을 돌려야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로 마음의 시선이 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자식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죠. 우리가 성경 읽어볼 때 정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들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안 된다고 선언을 하시고 끝내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자만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게 됩니다. 늘 불만족스러운 이게 아니고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기초부터 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닦아둔고대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고 세워가려고 그러니까 세운 것 같은데 무너지고 세운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자, 기초부터 다시 딱,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그 기대와 소망부터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상태, 늘 그 연약하고 그저 뒤로 빼고 나만 생각하면 실망스럽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은 왜 필요하냐? 마음이 예수님께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죄 아래 갇히는 게 왜 필요합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만족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또 자기 부족하다는 것에만 빠져 있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자꾸 또 내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부터 보시지 말고, 아,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만 2년째 이제 다돼 가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도 신앙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형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사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또 연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연약한 그것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진행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그 주님이 일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